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6장 10절부터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 에베소서의 절정입니다. 절정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제가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한번 구조를 나눠드렸는데, 지금 잠깐 복습할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의 부분이라고 그랬죠?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4장과 5장,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6장 9절에 이르기까지는 신자된 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앙 원리를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부터 공부할 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그 신자의 삶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 즉 사람과 인간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초월적인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공부할 부분인 그 결론 부분이 제시하고 있는 그 싸움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한 필연성을 교리로 자세히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결론이 이렇게 신자들이 치러내야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의 영적 전투라면 왜 처음부터 전신갑주와 또 대적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술하지 않고 많은 지면을 그 싸움의 필연성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인들에게 총 쏘는 연습, 또 사람 때리는 훈련, 또 유격 훈련 이런 것만 시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정신 훈화의 시간이 있죠. 그게 왜 필요한 거죠? 아무리 싸우는 기술이 출중한 병사라 하더라도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한 정보와 왜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병사는 싸울 의욕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총 갖다 팔아먹고 도망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시간만 나면 방공 교육, 또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정신 훈화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의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목표 지점과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의 그 내용과 그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자세하게 훈화를 해준 거예요. 그게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간략하게 복습을 할게요. 1점으로 가보시면 사도는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향해 의도되어져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에베소서를 열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까지 와서 다시 처음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이게 목적이 나오고 있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복? 땅에 있는 복이요? 아니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에요. 그걸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딱 제시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복의 내용인 걸 아세요? 지금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거룩한 복을,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해놓고, 지금 4절에서 그 복의 내용을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는 처음부터 지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주지시킴으로 해서 이 땅에서의 싸움이 단순히 땅의 것들과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적 전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이렇게 너희들이 받을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이 빠져있는 죄 속에서 먼저 건져내야 되죠. 그러니까 2절부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장 1절 보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보세요. 우리의 목표 지점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곳이에요. 그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곳이면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셨다가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제 3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누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1장 3절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부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기도는 이미 1장에서도 사도가 한번 했던 기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보세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도는 여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으며 부르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사도는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내가 기도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4장부터 그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죠. 3장까지는 교리, 4장부터는 실제로 오는 거죠. 4장 1절 그러므로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교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장부터 3장까지 그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는 행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이제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가 이제 권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판사가 되기 위해 법관이 되기 위해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법학을 공부해라 그런 거야. 너희가 운동선수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운동을 열심히 해라. 이 땅에서도 너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것을 준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구원을 받은 자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덧붙인 후에 성도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이제 나열을 하죠. 에베소서 4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방탕한 삶에 대한 경고와 또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권고를 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자세하게 보여준 거죠. 이제 다 외우시죠. 그게 뭐였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종들을 형제처럼 대하라. 이렇게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6장 10절부터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6장 10절부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2년간에 걸쳐서 설교한 이 에베소서의 내용,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마땅히 살아내야 할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인간과 또 이 땅의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인간 세상에 속한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가 너희들에게 없으면 너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그러니까 뭐 마냥 지는 거예요. 마냥. 그 싸움은 단순히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고 선한 일을 하는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영적인 초월적인 대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옛 세상에 푹 젖어있던 그 옛사람과의 싸움도 필연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버거운데 외부에서 어떤 대적이 또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밖으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꼭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결론인 거예요. 자, 따지고 보면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옛사람도 세상 권세 잡은 자인 그 마귀의 손 아래에서 깃들여진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영적 존재인 마귀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마귀와 싸우는 게 우리는 마귀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마귀는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그 악의 기원부터 한번 살펴보죠. 고대 철학은 이 악의 기원을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제가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해드렸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즉 그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는데 이 물질 세계는 악한 신이 창조했다고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악한 신이 그것을 방해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이원론적인 신관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어요. 어딜 보면 알 수 있죠? 영화나 소설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악의 세력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죠. 그래서 신부가 뭐 십자가를 갖다 대도 뭐 마귀가 코웃음도 안 쳐요. 그 온 방을 뭐 성경책으로 다 도배를 해도 그냥 들어가고 막 죽여버리죠. 그런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흥미거리를 유발시켜가지고 흥행을 노리는 그런 영화들 그런 것을 보면은 여전히 그런 이원론적인 신관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원론적인 신관의 근거에서 그렇게 악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악의 존재에 대한 진화론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악이라는 것은 완전의 결여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물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서 언젠가는 완전한 선에 도달할 거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 완전한 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약점으로 인정하는데 그 약점을 악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이 악에 대해서 투쟁하거나 싸우거나 그럴 필요 없이 세월이 가기를 그냥 세월이 가면서 성숙되어지기만을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악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슬퍼해야 할 것은 단지 우리가 수천 년 후에 그 선이 완성될 때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것을 그냥 슬퍼해야 될 뿐이지 우리는 전혀 이 땅에서 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견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악의 기원은 뭐예요? 성경은 어떻게 악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원이 됐는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 믿으려면 말고 이거예요. 전제는요. 안 믿으려면 말고 믿는 사람만 들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여기서 천지의 그 천은 히브리어로 사마임이죠. 이 사마임은 사메라는 단어의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그 하늘들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과 은하계의 그 하늘도 속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삼층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꼭대기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기권과 은하계를 넘어 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영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늘나라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천사라는 존재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어떤 창조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사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이 부리시기 위해서 창조해 놓으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리게 만들려고 창조해 놓은 그런 영적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그러죠. 예.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부려먹는 영.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천사들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욥기 38장 4절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자,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이 천지가 창조될 때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는 거예요. 박수치면서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창조 전에 천사들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창조 전에 이미 하늘에서 그 천사들에 의한 반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천사들 중 어떤 놈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어요. 에스겔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전하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이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의 내용은 두로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그들의 배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악의 원조, 마지막 날에 결국 멸망하게 될 마귀와 마귀의 세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 타락한 천사들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많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2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러죠. Because you think you are wise as a God 그래요. 12절 보세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돕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여기 그룹이라는 말이 나오죠. 천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한 자였대라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천사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죠? 이사야서 14장 12절. 이건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 그 사단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은 그런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누리던 모든 하늘의 복을 빼앗으신 후에 땅으로 내쫓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혼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의 미혹에 빠져서 그에게 동조했던 수많은 다른 천사들과 함께 쫓겨났어요. 잘 정리해두고 계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그러죠. 사단이 마귀가 타락을 했는데 그 마귀가 다른 천사들을 미혹해갖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3분의 1, 별 3분의 1을 끌고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죠. 3분의 1의 천사들을 끌고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서 6절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을이라고 이렇게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마귀와 그의 무리들은 다 천사들이에요. 다 천사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단칼에 다 몰살시켰죠. 그러한 천사들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해갖고 이 땅에 지금 내려온 거예요. 걔네들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던 자들이었다고요. 그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갖 금은보석으로 아름답고 완전하게 행하던 그들이 이 땅에 지금 타락하여 내려와서 그 힘을 그대로 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전에 마귀와 어떤 천사들의 타락이라는 무서운 사건이 있었고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가설을 이야기해요. 이건 뭐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던 곳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을까를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러면서 뒤로 올라가 보는 거죠. 아, 원래 하나님께서 이 우주 전에 전창조를 한번 하셨었는데 이 마귀와 사단과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저주해버리시고 파괴해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는 바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재창조를 또 하신 것이 창세기 1장이라는 거죠. 로드 존스 목사님의 가설에 따르면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제가 그랬다고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타락이 있었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가설을 한번 이야기를 해 놓으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타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신 것을 그들도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쫓아내신 하나님이 그 창조를 해놓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악의 세력들, 곧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그 정사와 권세들이 그들의 악한 욕망과 건전치 못한 야망과 하나님께 대한 증오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에덴에 먼저 쫓겨났던 그 마귀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그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인간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인간들을 먼저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근데 이 인간들이 거기에 다 넘어간 거죠. 먼저 여자가 유혹을 당했고 그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유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과 인간 세상의 것이라기보다는 보다도 초월적이며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거니까.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질문이 드실 거예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타락이 가능한 천사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왜 천사들이 타락을 했을 때 그냥 다 없애버리지 않고 놔두셨을까?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미혹해서 타락시킬 것을 하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왜냐면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왜 놔두셨을까? 그리고 왜 그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시는 인간을 유혹하게 그냥 또 놔두셨을까?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어디 잠깐 화장실 갔다 오셨나요?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어디에도 계신 분이니까. 근데 놔두셨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저는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추론일 뿐이에요. 저의 추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런 답으로 대신할게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s. 몰라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단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겨지고요. 어떤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옳은 뜻,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렇게 마귀를 포함한 악의 세력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한순간에 접수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세를 위임받은 인간을 정복해버림으로 해서 사단은 그 인간이 다스려야 할 세상까지 그냥 접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 신이 된 거예요. 세상의 왕이 된 거죠. 그 후로 이 세상은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노란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어두움의 세력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해서 그들을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건져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사도행전 26장 16절 보세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보세요. 여기서 구원의 이야기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은 전부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전 인류는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나라, 사단의 세력 아래서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의 종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 모든 인간은 전부 지금 마귀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사단의 권세, 곧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했다는 거죠. 니들을 마음대로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말은 주관했다라는 말은. 자,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마귀는 무장을 하고 자기의 소유물들을 지킨다 그래요. 성경은요. 타락한 인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소유물은 그때 더 강한 분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늑탈해 버리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서 강한 자가 사단이에요. 강한 자. 예수님도 그를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는 무장을 하고 있대요. Strong man. Fully armed 그러죠. 그리고 그가 집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단 말이에요.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대라는 거예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예수님이죠.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disarmed 시켰다고 그랬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저의 재물이 누구예요? 그의 소유물.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냥 영원히 마귀와 함께 멸망해버릴 그 모든 인간들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이 택하신 어떠한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거기서 늑탈해내는 거죠. 사단의 소유물을 뺏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전부 사단의 소유였다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표준설명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보세요. 밑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온 세상은, 모든 인간들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모든 인류는 이 세상 신의 대리자요 심부름꾼들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죠. 인간들은 전부 그 마귀와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고 그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알드스 보스는 그 타락한 인간들을 가리켜서 장기판의 장기짝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판의 장기짝이고 장기알이고 사단이 놓는 대로 가서 그냥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전부 다. 거기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들은 이 땅의 인간들, 즉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존재, 마귀와 그의 세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만을 보고 그 현상들을 고쳐서 지상낙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마귀의 존재를 너무 얕보는 무지한 발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낙태 반대 운동을 한다든가 핵 반대 운동을 한다든가 반전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은 근본적인 병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고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약을 쓰는 것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폐렴이 걸렸어요. 폐렴이 걸리면 기침이 나고 열이 나잖아요. 그때 이 폐렴을 고치지 않고 해열제를 먹이고 기침약만을 먹이면 이 사람은 얼마 있다가 그냥 죽죠. 이 폐렴이 악화가 되어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대모해갖고 고치고 촛불 들고 나와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보다 영적인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에 앞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 먼저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 마귀의 세력을 묶는 그런 삶을 먼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데모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제도나 그러한 어떤 사회의 악습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신병원에 가면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다 낫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병이 위중한가를 이렇게 판별할 때에 욕조에다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이 물을 다 없애버리라고 주문을 한대요, 의사가. 그러면은 이제 퇴원을 해도 될 사람은 먼저 수돗물을 잠그고 그 다음에 물을 다 이렇게 퍼버리는데 아직도 증상이 심각한 사람은 수돗물이 계속 틀어져 있는데 이거는 관심도 없이 이것만 계속 푼다는 거죠. 그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의 현상만을 보고 그것만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아직까지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세상 신이다라고까지 부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전에 공부했던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죠. 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강한 자라고 부르시죠. 강한 자. 베드로 사도는 그의 첫 번째 서신서에서 그 마귀가 우는 사자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사납고 무서운 짐승이 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무서운 것을 인형에다 갖다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았다고요. 내가 알지 못함이 아니라 그랬다고요. 내가 그 악한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함이 아니라 나는 확실히 안다. 어떤 존재냐? 우는 사자 같은. 그냥 사자도 아니고 우는 사자. 그렇게 무시무시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마귀와 마귀 세력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그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는 그 마귀를 정사와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정사라고 번역이 된 알케, 이 룰러라는 것은 특별한 지역을 다스리는 마귀들의 졸개, 마귀의 그 졸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들도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룰러, 알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냥 걔네들은 뭐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공격했다 말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이렇게 지역을 담당하고 위계의 질서를 갖고 체계와 질서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인간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정사라는 단어예요. 이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엑수시아는 정치적이며 물리적인 그런 면에서가 아닌 철학, 사상,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같은 이 문화 속에서 체계를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사와 권세는요, 하늘나라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봤죠. 볼까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서의 정사와 권세는 마귀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정사와 권세가 아닌데 똑같이 여기서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하늘의 정세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내는 자들인 것처럼 마귀도 그를 따르는 졸개들에 의해서 둘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홀로 고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들도, 그 마귀도 이렇게 그의 세력을 질서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정사와 권세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마귀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세상, 아이언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지배 밖에 있는 세계 또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세계,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도 이외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포함한 전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마귀는 그곳 전체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이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 그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어둠 속에서 행하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나 보세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어두운 세상에 속해서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지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살인, 도둑질, 마약, 사기 같은 인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범죄함을 볼 때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어두움 속에서 어두운 일을 하는 자들은 그를 주관하는 자에 의해서 지금 조종당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쌍히 여겨라.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네 번째로 사도는 마귀의 세력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불러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헬라어 번역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 군대,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원된 단어예요. 땅과 대조하기 위해서 동원된 단어.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아직도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들과 대조해서 그 악한 영들은, 세상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은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군대, 악한 영적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마귀의 권세와 대담성은요, 실로 엄청난 건 거예요. 그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공격을 하죠. 서슴치 않고 공격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가서 성경 말씀을 갖고 그에게 도전을 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마귀는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성도들과 족장들, 그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단에, 그 마귀의 괴계에 패했습니까? 그 정도로 마귀는 힘있는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엄청난 마귀의 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았듯이 그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도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악이니까요. 야,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보세요. 여기도 사단이 성도를 밀가루로도 청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단칼에 없애버리지 않고 가만 놔두신다고요?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아는 거 한 가지는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 성도의 양육에 꼭 필요하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알 뿐이에요. 우리가 공부한 계시록 12장 13절로 가볼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이 용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성도들을, 이 여자는 성도예요. 교회예요. 성도들을 핍박하는지라. 핍박하는 것을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시자고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러죠.
13절에서는 용이, 사단이 여자를,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해놓고 14절에서는 그게 바로 성도의 양육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마귀의 세력은 성도의 양육을 위해서 남겨두셨다라는 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귀의 세력은 과연 어디까지 이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요? 욥기에 보면 사단이 우리 인간 세상에 어떤 영역까지 손을 댈 수 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욥기 1장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뭐예요? 번개예요. 다만 홀로 피한 걸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17절.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지금 이거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근데 사단이 뭐까지 할 수 있어요? 번개까지 뿌릴 수가 있어요. 자연현상까지도 사단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서 갑자기 도둑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도둑놈, 강도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자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자, 폭풍까지도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사단이 우리의 목숨은 절대 못 건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욥의 자녀들을 사단이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그러나 사단은 뭘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못 건드린다는 것이지 사단이 여러분 죽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사단은 자연현상에서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거의 세상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제가 왜 짐승까지도 거기다 넣었는지 아세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돼지떼들 있잖아요. 그 돼지떼들이 왜 미쳤어요? 군대 귀신이 거기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짐승들이 미치는 것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마귀의 세력은. 그러니까 이 세상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이 마귀의 세력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인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세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누가 혼미케 했다고요? 세상 신이. 마귀가 망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복음을 못 알아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뭐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지금 못 알아듣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신이. 그리고 사단은 성도들에게 의심의 마음을 넣어서 공격하기도 하여. 마태복음 16장 15절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그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고백이야 라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인정하신다고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분명히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에다가 의심을 넣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듣다가 갑자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그런 방법은 아닐 거야 라고 의심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은 사단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사단은 의심의 영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단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의심을 물어놓은 사단을 꾸짖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의심이 드신 적이 있으세요? 아 무슨 의심이 들어요. 저는 전혀 없어요.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무지 많은데 심지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이것까지 의심해봤어요 저는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근데 속에서는 아니야, 왜 내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꾸 그런 의심이 들어. 그건 뭐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의심을 불어넣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이게 진리야, 성경 말씀이 진리야, 그러는데 의심은 계속 들어. 그래서 막 너무 괴로워요. 그때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때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공포의 영으로 억누르려고 시도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요. 괜히 한 소리 아닙니다 이거.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사도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을 붙들러 온 군대와 맞서서 칼을 뽑아갖고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서 죽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그건요. 그렇잖아요. 자기 스승을 잡으러 온 그 군대 앞에서 자기 혼자 싸우겠다고 칼을 뽑아들고서 그 맨 앞에 선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다고요. 그것도 빗나가갖고 귀가 잘린 거지 제대로 맞았으면 쪼개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괜히 한 소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날 밤에 그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갑자기 무언가 공포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여자 하속이 와가지고 너 저 사람하고 한편이지? 아니 조금 전에 말고 이를 잘랐던 사람이 여자가 와가지고 너 저 사람과 한편이지? 그랬더니 갑자기 죽는 게 두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공포의 마음을 집어넣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거의 비몽사몽이죠. 3시 반에 일어나니까. 일어나고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에 가서 저는 그 칫솔을 입에 물고 잠깐 앉아요. 한 5분 동안에. 이빨 닦으면서 조금 더 자려고. 근데 문득문득 공포 같은 게 엄습할 때가 있어요. 아, 뭐 옛날에 봤던 영화도 막 생각나고 뭐 엑소시스트 이런 것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언뜻언뜻 이렇게 확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사단은요, 예전에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 불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한 공포심을 갖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미혹했어요. 우리 시골에는요, 귀신을 본 사람들이 반 이상이 넘었어요. 실제로요. 논 내고 밭 내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냥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어 헤친 여자가 계속 쫓아온다고 우리 고모 할머니가 와갖고 저희 할머니한테 큰일 났어. 귀신이 지금 날 쫓아오고 있어. 그러는데 똑같은 귀신을 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딴 걸로 이제 사람들에게 공포의 마음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심지어 그 공포의 마음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이제 쓴다 말이죠. 그리고 이런 공포도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 나와서 손해보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척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때요? 그래 나가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면은 나가서 쫄딱 망해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야 어떻게 세금 꼬박꼬박 내고 어떻게 장사를 하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니면 그래 나가서 오늘부터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세상이 두렵죠. 그렇게 살면 꼭 망해갖고 입에 풀필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 공포,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공포의 마음을 심어준다는 거죠. 또 마귀는 충동적인 거짓 교훈의 전문가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지금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스승에 대한 경계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거짓된 가르침, 예수 믿으면 뭐 만사 형통입니다.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가짜 교리. 이거는 마귀의 작품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갔다고요?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어디서 나왔대요? 우리에게서 나왔다고요. 요한에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에. 그게 저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요한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짜, 마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요한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으나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런 걸 갖고 혹자는 우리 교회가 진짜인데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놈들은 전부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요새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신학이 전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슈바이처는 뭐예요? 슈바이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랬죠?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인 거예요. 도덕책, 윤리책에 그냥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 게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건요. 그리고 또 마귀는 낙심의 영으로 사람들을 무력화시켜버려요. 마귀는 난 가짜인가 봐. 난 안 돼. 이러한 패배의식을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넣어서 그들의 영적 성숙을 가로막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평소에는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낙심이 들어. 난 안 돼. 나는 가짜인가 봐. 그 실제로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전 너무 괴로워요. 나는 가짜인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게 이난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면 내가 가짜인가 봐라는 생각이 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러면요. 근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두렵고 저 영원한 세계가 기대되기 때문에 내가 가짜인가 봐라는 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난 못 견디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넌 진짜야. 이렇게 면전에다 얘기는 안 해줬지만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 네가 진짜인 거야. 난 가짜인가 봐가 괴로우면 진짜인 거예요. 너무 또 교만해지실까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마귀가 우는 사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광명한 천사로 온대죠. 우는 사자인 그놈이 가면을 딱 쓰고 광명한 천사로 오는 거예요. 아주 검소한 목사의 모습으로 아주 훌륭한 베스트셀러 작가의 모습으로 엄청난 큰 교회 목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대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마귀는 성도를 교만에 빠뜨리기도 해요. 인류 최초의 타락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마귀가 인간의 교만을 부추긴 거죠. 야, 너같이 훌륭한 사람이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러긴 네가 너무 훌륭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 한번 해봐. 이 교만을 부추기니까 인간이 그냥 홀랑 넘어간 거죠. 다윗도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보세요. 사단이 일어나, 자, 사단이 했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전쟁에 이기고 왔더니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야, 네가 이루어놓은 것을 한번 개수해봐. 교만을 떨어봐. 이렇게 이제 꼬신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해갖고 다윗은 박살났죠, 하나님한테. 사단은 그렇게 다윗의 승리를 타고 들어와서 너를 자랑해봐. 너의 승리를 계수해봐. 라고 이렇게 꼬드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그 교만의 미혹을 당해내지 못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뭐 시키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왜? 교만해지니까. 그 교만은 누구의 교만이라고요? 마귀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거 일시키지 말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질병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베레아파의 누구처럼 모든 질병이 귀신의 짓이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운동 안 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사단이 원인이 되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병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보세요.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8년 동안 이 여인이 지금 아팠단 말이에요. 꼬부라져가지고 몸을 펴지도 못하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확히 진단해낸 거죠. 사단이 지금 저 여자를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쫓아버렸더니 이 여자가 병이 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병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사단의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주며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마귀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만 연구한 존재예요. 수천 년 동안 그것만 연구한 존재예요. 게다가 그는 하나님과 겨루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강한 힘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어요. 머리도 좋아요. 그자가 수천 년 동안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만 연구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닌 그 존재와 싸우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 세력들이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시하고 단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언어도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대적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그 대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하십시오. 이 마귀론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더 보충을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